우리 성가대 감사 찬송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설교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연사는 닥터 릭스비라는 분입니다. 이제 굉장히 뭐 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하셨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이제 많이 일하는 분입니다. 이제 여기 그 동영상을 제가 잘랐기 때문에 이제 third grade dropout라는 그한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third grade dropout은 자기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릭스비의 동영상 한 7분 정도 될 텐데요. 한번 좀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Better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st. Let me close with a very personal story that I think will bring all this into focus. Wisdom will come to you in the unlikeliest of sources, a lot of times through failure. When you hit rock bottom, remember this. While you're struggling, rock bottom can also be a grea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nd on which to grow. I'm not worried that you'll be successful. I'm worried that you won't fail from time to time. The person that gets up off the canvas and keeps growing, that's the person that will continue to grow their influence. Back in the 70s, to help me make this point, let me introduce you to someone. I met the finest woman I'd ever met in my life. Back in my day, we'd have called her a brick house. This woman was the finest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There's just one little problem. Back then, ladies didn't like big old linemen. The Blind Side hadn't come out yet. They like quarterbacks and running backs. We're at this dance, and I find out her name is Trina Williams from Lompoc, California. And we're all dancing, and we're just excited. And I decide in the middle of dancing with her that I would ask her for her phone number. Trina was the first one. Trina was the only woman in college who gave me her real telephone number. The next day, we walked to Baskin and Robbins ice cream parlor. My friends couldn't believe it. This has been 40 years ago, and my friends still can't believe it. We go on a second date, and a third date, and a fourth date. We drive from Chico to Vallejo so that she could meet my parents. My father meets her, my daddy, my hero. He meets her, pulls me to the side, and says, "Is she psycho?" But anyway, we go together for a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By now, Trina's a senior in college. I'm still a freshman, but I'm working some things out. I'm so glad I graduated in four terms. Nixon, Ford, Carter, Reagan. So now it's time to propose. So I talked to her girlfriends, and it's California. It's in the 70s, so it has to be outside. You have to have a candle, and you have to have, you know, some chocolate. Listen, I'm from the hood. I had a bottle of Boone's Farm wine. That's what I had. She said yes. That was the key. I married the most beautiful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two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two little boys, there'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thi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d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three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And as clearly as I'm talking to you today, these were some of her last words to me.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it doesn't matter to me any longer how long I live. What matters to me most is how I live. To ask y'all one question, a question that I was asked all my life by a third grade dropout. How you living? How you living? Every day, ask yourself that question, how you living? Here's what a cook would suggest you to live this way. That you would not judge. That you would show up early. That you'd be kind. That you'd make sure that that servant's towel is huge and used. That if you're gonna do something, you do it the right way. That cook would tell you this, that it's never wrong to do the right thing. That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And in that way, you will grow your influence to make an impact. In that way, you will honor all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who have invested in you. It is with great honor that I say all your life, look in those unlikeliest places for wisdom. Enhance your life every day by seeking that wisdom and asking yourself every night, how am I living? May God richly bless you.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바닥친다"라는 말 있죠. 영어로는 rock bottom이라고 얘기하죠. 아내를 잃고 나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교육은 못 받았지만 지혜로우셨던 아버지 말씀으로 인생을 딛고 일어서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릭스비는 자기 아버지의 그 이야기들을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책까지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닥에 좌절하고 일어설 힘이 없어서 쓰러져 머무는 사람들도 많죠. 뭐 꼭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받은 상처 또 충격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온갖 그런 어떤 다른 부작용적인 그런 어떤 정말 성품적으로나 아니면은 삶의 방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 망가진 것을 그냥 그대로 안고 그리고 고칠 이유도 없고 고치고 싶지도 않고 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무너진 삶에 힘을 주는 것은 지혜이고 그 지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견된다. 그 지혜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견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일어선다. 그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과 그런 아픔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말 처참한 어떤 바닥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데일리 라이프, 이런 데일리 라이프를 그냥 평범하게 루틴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힘을 얻고 진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감사절 맞아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시겠고 또 특별히 이때가 되면은 도대체 감사가 뭐야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감사절인데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나는 도대체 뭐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도대체 감사하면 뭐가 나아지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런 정말 근본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감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뭔가, 감사를 하고 살면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되짚고 반성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가 끼치는 우리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가 끼치는 유익. 인간인 우리가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동물들도 조금은 감사하죠. 이렇게 트리트를 주면은 이렇게 꼬랑지를 흔들어주거나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누리는 감사는 훨씬 그 이상이죠. 훨씬 더 무언가를 더 내다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가게 합니다. 제가 저거를 정리를 못해서 저렇게 돼 있는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다 열어놓고 우리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 둘 다죠. 둘 다.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렇게 같이 세리머니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웬만해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지도 않고, 교회 오면은 어른들과 이렇게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날서부터인가, 벌써 오래됐죠, 캔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캔디를 하나씩 주면서 이제 그 캔디로 꼬시는 게 아니라, 예, 캔디로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 한국에서 나오는 마이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한국 갔을 때 한 박스를 우리 저희 집사람이 사줘서, 그 이제 벌써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고가 좀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마이쮸를 아이들한테 줄 때 제가 꼭 잊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절대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쮸를 주었을 때 가라앉히고 마이쮸를 주었을 때 반드시 준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결정이니까 땡큐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땡큐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근데 가끔 그러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땡큐를 제가 하면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식으로 You are welcome. 무슨 말입니까? 아, 너는 나에게 환영받는 아이야. 내가 이거 뭐 주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내가 존중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정말 최대한대로 진심을 품고 You are welcome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그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줍니다. 저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하고 말고는 그 아이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안 하고 가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마이쮸 세레모니가 이제 종결됩니다. 이 과정 안에는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흥분된 상태에서는 안 주냐 하면 흥분된 상태에서는 마이쮸를 한 봉지를 그냥 다 채로 가슴에 안겨줘도 주는 사람인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흥분됐으면 흥분한 상태에서는 받으면 완전 제비가 물 차듯이 탁 낚아채고 그냥 쏜살같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걸 저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가라앉혀놓고 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는 거야. 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만나자 이거죠. 저를 뭐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땡큐를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있으니까 줬고 나는 원하니까 받았고 그런 딜에서 딱 끝나버리면은 주고받은 이 의미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땡큐를 해라. 눈을 맞추면서 땡큐를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되게 땡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컨택이 생기는 거죠. 인격적인 컨택이 이제 딱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주고 이제 땡큐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제가 또 그 감사를 You are welcome 하고 받아주면 그러면은 비록 마이쮸 조그만 거고 하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인격의 교류가 일어나고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이쮸를 통한 인격의 교류와 성장 뭐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아이들이랑 이제 친밀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른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통해요. 왜 통할까요?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하거든요. 그거 하나의 그 가치를 알고 거기서부터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도 때로는 즐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즐긴 나머지 어떤 때는 저한테 와서 그냥 안아주고만 가요. 그래서 너 마이쮸 안 오네? 그러면 아 오늘은 괜찮대요. 아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그러니까 마이쮸를 초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승화된 거죠. 아주 아름답고 깊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형성된 거죠. 비록 그때뿐이지만. 그리고 그다음 그건 또 반복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이라는 건 반복에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의무는 저희 책상 서랍에 마이쮸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쮸 하나지만 사실은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응당 받았으면 감사 표시하는 게 맞는 거야라는 그런 그냥 앞뒤가 다 잘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지만 감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가르쳐주고 싶다기보다는 그거를 제가 더 먼저 누리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 깊은 인간의 교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땡큐라는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죠. 줄이면 감사하고 감사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더 좋은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감사가 일으키는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때 단계에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 마이쮸 하나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성뿐만이 아니라 관계성도 길러주는데 훈련이 되는 것은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옳다고, 맞다고 이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뭐 이렇게 하나 드리면 뭐 땡큐, 뭐 you are welcome, 허그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죠. 말하자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의 훈련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진짜 더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제 생각입니다. 감사는 훈련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각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말미암아 되는 감사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누림, 자기 인생에서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큰 누림이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이제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속으로 감사를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뭐 일부러 안 하고 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가 여기서 난 감사라는 그 덕목은 내 인생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이렇게 잘 몸에 익지 않고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은 축복을 못 누리는데 그 못 누릴 때는 이게 못 누려서 아쉽다 이게 아니죠. 그 누려본 적이 많이 있어야 감사를 하고 누려본 축복이 많이 있어야 그걸 아쉬워할 텐데 그런 축복을 많이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축복은 뭐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례를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내 안에서도 보시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지금 이 질문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이죠. 사실 감사라는 것은 참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이 덕목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성품.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thankful 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면서 덕목이면서 감정이면서 이런 이 전천후적인 우리의 이 인성에 있어서 전천후적인 이런 그 차원을 누리게 하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감사를 하면서 밖에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자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가치를 느낄 때입니다. 가치를 찾을 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들은, 의미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의 축복, 그 의미는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 안에 들어가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는 그 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잊혀지고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그 정도의 축복의 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가치를 찾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 그냥 평범하게 이제 직장 생활 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일에 이런 중요성이 있었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렇게 멋있는 부분이 있었어. 또는 이 일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또 굉장히 포인트가 있고 밸류가 있고 한 그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좀 쉬었다 하지 그래도 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에 일어나는 감정은 thankful이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 작은 만족일지라도 또 작은 행복일지라도 또는 작은 안도일지라도 그거를 느낄 때 내가 발견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 릭스비 박사의 경우에서처럼 고난과 같은 그 큰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히 그 무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할 때 살아갈 힘을 얻고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까지 있기까지 지켜준 것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조언과 또 뭐 아내의 유언과 뭐 여러 가지가 뭐 작은 두 아들과 있었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내면으로 그것을 긍정하고 또 인정할 수 없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말은 말뿐인 거고 아들은 그냥 존재할 뿐이고 그리고 유언은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인 감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번 되새기고 곱씹어서 내 인생에 도대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을 때 우리는 진짜 내 인생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은 온통 믿음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믿음이 뭐냐?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말하지 않지만 그 문맥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이게 딱 귀결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치관 있죠. 나의 value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 더 valuable 한가에 대한 그 내가 보는 안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고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를 때 그때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나한테도 중요하고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가치관 정립이 발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말을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주와 또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주와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나도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거기서 그렇게 정의될 수 있죠.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5절, 6절만 두 절만 딱 읽으셨는데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안 지키자니 너무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 수백 년 동안 자기들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신실하게 존경하는 조상들때로부터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날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한 날이 이렇게 구별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어서 나는 안식일로 지키고 싶다, 이 날을 지키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사람은 그 날을 지키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것이고요. 그 날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안식일의 이 축복을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었죠. 우리는 오늘 이따가 실컷 먹을 거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제사 음식 이런 거 안 먹는데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더라도 이건 그래도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많은 분들에게 더 몫이 돌아가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좋아하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맛있는 거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불결한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안 먹는 그쪽으로 택하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개정개혁으로도 읽으시고 또 새번역으로도 읽으시고 다 읽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가 옳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확정된 대로 둘 다 옳다. 둘 다 옳다. 맞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벌써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그런 옛날 고정된 자기 방식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새로운 방식을 배웠다면 나는 옛날에는 저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 성격과 저 사람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배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다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상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냐 저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거나 갈등을 빚거나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51대 49라도 이기더라도 51로 이겼으면 49가 따라와 줘야죠. 요즘은 이상해요. 49가 분명히 적은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우리는 적은 수예요. 그들은 많은 수고. 그러면은 많은 수를 따라 주는 것이 배려이고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 아닙니까? 물론 많이 얻은 쪽에서는 적게 얻은 쪽을 좀 생각해 줘야죠. 우리 따라라 이러면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또 억하심정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안 싸워도 되고 갈등을 안 익히려도 될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신음을 하죠. 예배 때 반드시 경배 찬양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하나 정도는 경배 찬양이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경배 찬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 아니 다른 찬양에는 경배의 내용이 없습니까? 아, 다른 찬양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 사람은 해야 된다. 괜히 이제 석연치 않아지는 거예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이 없는 건데 예배 인도자가 넥타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험이 들 리가 없죠. 전 항상 넥타이를 하고 나오니까. 어느 한국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부목사 한 분이 이제 넥타이를 안 하고 이제 설교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에서는 인도자가 수요 예배지만 어떻게 넥타이도 안 하고 올라가냐.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 본질은 아니더라도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글쎄 예의를 갖추는데 이러면 예의는 갖춘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계속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끝이 안 났대요. 끝이 안 나고서는 이제 미해결 과제로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논쟁에 참여했던 전도사 한 분이 중고등부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예배 인도자가 꼭 이렇게 넥타이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했더니 예측했던 대로 다들 바닥만 바라보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랬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고개를 탁 쳐들면서 정말 치켜 세우면서 눈가를 치켜 세우면서 넥타이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잘 맞춰나 입으세요. 그러더래. 코디나 잘하세요. 넥타이 한답시고 어울리지도 않게 하고 저 오늘 좀 어울립니까? 괜히 또 자유롭게 넥타이 풀고 온다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코디도 안 맞는 거 입고 그러고 나오지 말고 맞춰나 입으세요. 그러더래요. 정답이 거기 있었어요.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근데 웬만한 신앙 수준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쉽게 들리는 말씀 같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 열 가지가 있으면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걸리는 거 많죠. 아, 이 교회 갔더니 왜 이래? 뭐 아니, 저 교회는 뭐 저런 거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면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알면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 사실은 너와 나는 다른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적기심이 일어나거나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불편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 아직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정직하게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시인하시는 즉시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뻗치실 겁니다. 그 손길을 뻗치시면 그러면 나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신음하고 씨름하고 시비를 걸고 있고 한 그런 마음을 주님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품어주시니까요.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에 몰두하고 올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굉장히 신앙생활은 심플한데 해답이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저게 맞냐, 기준에 맞냐, 기준에 모자라냐, 저 사람을 지금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 사람을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이 시비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자기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고질화되면 잠도 안 오게 돼 있고요. 불면증의 원인이죠. 생각이 많은 거. 그런데 자기 생각은 고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죠? 아니 왜 갑자기 뜨끔하세요? 왜 이렇게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심플한 것을 놓쳐버리고 나는 이것을 붙들고 저것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지금 뭔가를 막 벌려놓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았다. 이건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게 경험될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 나 말고 더 중요한 존재가 있구나. 아, 내가 저분의 뜻을 따르고 저분에게 헌신한다라는 말은 내가 여태까지 말만 했지 근처에도 못 갔구나. 그냥 내 뜻대로 모두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감사가 줄어드니까 내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의미가 없고 뭐 30년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고 그냥 인생은 다 끝자락에 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중심에 맞지 않으면 다 허망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모든 가치와 모든 중요성과 모든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심지어는 악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선용하면 그것은 바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큰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나 관계나 뭐 어떤 소유나 뭐 소유가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나 가치를 찾으면 의미를 찾으면 감사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찾고 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난 감사 안 해 이거 뭐,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과 함께 병행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하나 또 지적을 해줍니다. 이거는 절대로 감사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 조금 떨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비판하고 무시하고 냉담하고 또 뭐 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계성을 파손하든지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약화시키든지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성도의 믿음 생활을 평생 동안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일들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감사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판과 무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도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애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 정말 내면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자기가 드러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 있으면 정말 감사가 너무나도 충만해질 수 있는 그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원한 확신 아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감사는 보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시비를 걸지 않으세요, 저한테.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사람의 사랑과도 다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니까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을 하고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분 나쁜 일이나 또는 언짢은 일이 생기면 참 오늘은 저 사람한테 사랑을 기대하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컨디션 좋아지면 같이 또 이렇게 만나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주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만약에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내가 사랑을 잘 못 느끼겠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정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단죄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워낙 비판하고 무시하고 단죄하는 그러한 삶이 내 뼛속 깊이 스며져 있고 그 죄성의 그 울타리 안에서 아직 나는 완전히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감사와 절대로 병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있으면 감사를 보장해 주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감사절을 지내시면서 정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느끼고 누리는 만큼 나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주신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